제가 캐나다에 와서 식사 습관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전혀 먹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먹게 되면 가끔은 생각나는 한 식품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 저 집에서 보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치즈입니다. 한국에서는 치즈를 안 먹었는데 이 캐나다에 와서 그냥 샌드위치에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한 몇 년을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맛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잘 안 싸잖아요. 가끔은 먹고 싶습니다. 그냥 그 아무 맛 없는 그 플레인 빵에 그냥 샌드위치에 치즈만 깔아서 그것도 노란 체다 치즈 있죠? 그걸 깔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우유를 잘 못 먹습니다. 우유를 먹게 되면 아마 그날 내내 소화가 안 돼서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유나 치즈나 동일한 건데요. 그죠? 여러분들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유가 치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버려지는 썩은 우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즐기는 치즈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잘 보내게 되면 그 유통기한을 잘 보냈기 때문에 더 나은 상품으로 탈바꿈하지만 그 유통기한을 제대로 못 보내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썩은 우유가 되어서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기적같은 현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과 어려움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는 신앙이 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신앙이 퇴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일 겁니다. 우유를 제대로 보관하면 그 유통기한을 통과해서 치즈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썩은 우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존재였고 예수님이 있으려면 세례 요한은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만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로 그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발점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두 인물입니다. 그 두 인물이 오늘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예수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고 엄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물음 앞에 예수님은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세례 요한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러 명 중에 둘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이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캐치하지 못했던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확증적인 사건을 선포했던 그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자들에게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많은 역사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 지역에 그 많은 광야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누군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묻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설령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에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볼게, 사람들이 좀 더 모이면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당신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구세주였어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인물이 한국에만도 7, 80명이 넘습니다. 다 이단들이죠. 이단의 수장치고 자기가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요즘도 그런 한 분이 등장을 했죠. 한국에 3개월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한 이름, 이재명 시장. 아마 본인 생각엔 내가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된 것처럼. 그렇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갖게 충분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향해서 몰려들었고 지난 5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는 단절되어 있었고 이제 그 단절의 어둠의 세계를 환한 광명으로 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저 그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길에 불과하다. 나는 수단에 불과하다. 나를 그 메시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설령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니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면 그분은 한없이 큰, 그분의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메시아로 오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지금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해나가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 메시아가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나타나서 그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이튿날 29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본인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확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34절에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그와 같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오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엄청난 일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확신 있게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서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무엇인가를 더해 또 다른 메시아를 전해야만 하는지 알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신앙의 혼란과 그 고난의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신앙이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죄를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가장 권력에 있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부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헤롯에게 직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직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연유가 되어져서 무려 1년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을 또 다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절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다 보니 신앙이 점점점 탈길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본인은 원치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신앙의 퇴보를 걸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아주 신기한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얘기를 했다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주일 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픕니다. 어떤 일이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예외 한 번 참석 안 하는데 주일날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참 어떨 때는 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적어도 한 7, 80명 안에 아니죠. 이래 말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숙으로 가든 아니면 퇴보로 가 변질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앞에서 뒤에서 고개 숙이고 뭘 하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썹 찡그리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신령한 마음을 읽는 법이 생겨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읽을 때가 있어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보통 신앙의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주.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저 사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심을 잘 못 알아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열심을 들인 일들을 자의든 타의든 자꾸만 멀리하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확증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인물이 본인이 원치 않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 1년여 시간을 경험하다 보니 그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확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뭐 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고? 한번 나오라래. 우리가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 뭐가 진실인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증명했으면 좋겠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의 행위들을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네가 보았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었지, 그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예수의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18절에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주 짧게는 이방인의 백부장 종이었던 그 종을 살리는 일, 나인성 과부의 독자였던 그 아들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간 약 1년 반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를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하러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또다시 그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대답하기 전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때마침 그렇게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내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증하는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은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잘 보고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의 내용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그들에게 내용으로 다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가게 되면 거기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즉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게 되면 그 땅에는 육체적인 불구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불구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하게 육체의 연약함만 완전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4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에 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누구인지, 벙어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고침받는 그들은 그냥 육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지체부자유자 정신 뭐 어떻게 장애인들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와서 땅을 걸어다니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분의 기적 현장에 동참하지만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까지는 다 육체적인 관계, 현상적인 이야기들인데 마지막 부분은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주어진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 중에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입니까?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혼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실족한 영혼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좌지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차디친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내해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1년 넘게 매몰차게 나를 모른 척 한단 말이야? 저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당신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신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일이 헛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다른 예수를 찾아야 될까요?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라고 불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족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신다면 그 영혼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영혼은 이미 복이 임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영혼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은 얼마 안 가서 끝나게 될 겁니다. 시련과 고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 시련과 고통의 기간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의 과정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열심히 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 어려움 속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기보다는 현실 이면에 계셔서 그 현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